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9면 어간에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진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룡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룡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들어가게 하는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사는 민족들이 행하는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가증한 행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은 몇 곳에 함께 드러나고 있는데 오늘 신명기 18장 본문에서는 그 가증한 행위가 무엇을 말하는지 자세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진하게 하는 자, 또 점을 치는 자,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한 자, 박수, 초혼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같은 가증한 행위에 몰두하는 것은 알 수 없는 미래를 알고자 하는 욕망과 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초월적인 신의 안내를 받아 자기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자신의 대적자를 약화시키고 상대적으로 자신을 극대화하여 제일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욕망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결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의 출발은 인간의 전적 부패이며 또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서의 불신앙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행위들을 쫓아가지 말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주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혹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것에 그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관계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고 그 땅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자신들의 시선을 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여러 곳에는 이러한 표현들도 반복이 됩니다. 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면 또는 내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전제들이 늘 붙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말씀들을 반복적으로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사실들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지위와 그 지위가 갖는 책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결국 이러한 내용들을 더 정확히 말하고자 하면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 대신 붙들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는 다 배격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초월적인 신 앞에 나아갑니다. 항상 공포가 있죠. 이 신이 내가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그러한 마음으로 두렵게 나갑니다. 또 이 초월적인 신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 내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나 딸들이라고 할지라도 불가운데 지나가게 하여서 번제물로 드린다든가, 혹은 신접한 자나 또 죽은 영혼을 부르는 자들의 말을 귀에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는 한없는 자기 쪽에서의 반응들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렇게 만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삶이나 생애에 개입하시고 하나님 편에서의 의지와 열심을 가지고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복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제 너가 이 약속을 받았으니 너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의 주체가 되어서 이 일들을 강력하게 끌어가심으로 인하여 사실 그 언약 관계 위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그리고 그 언약 위에 자신을 세워나가는 것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개입과 일하심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런 내용으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례가 사라가 되고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이 같은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 기도를 가로챈 야곱이 분노한 형의 보복을 피해서 도망자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축복 기도 받았으니 됐다라고 하는 어떤 가벼운 마음보다는 이제 불분명해지고 불투명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근심과 염려 그리고 두려움을 안고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길을 가던 중 날이 저물어 잠을 자게 되는데 꿈을 꾸죠. 땅 위에 사닥다리가 서 있는데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소개를 해 주신 후에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조부 아브라함이 받았던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그 축복의 말씀과 동일한 약속이 주어지고 거기에 더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야곱은 가장 불안하고 두려운 자리에서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하나님은 가장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야곱을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미 오래전부터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의 생애에 개입하셔서 야곱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이미 붙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야곱이 이 사실이 어디에서 깨지는가 하면 얍복강에서 깨지게 됩니다. 형을 만나기 위해 가는 그 길 여정에서 자기의 식구들과 자기에게 속한 모든 가축들을 다 앞서 보낸 후에 어떤 한 사람을 만나 밤새 씨름하게 됩니다. 이 어떤 사람은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씨름을 하다가 야곱의 허벅지를 쳐서 어긋나게 하고 날이 새어 떠나고자 하나 야곱이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축복 기도를 해달라는 거죠. 이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는데 이것은 정말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이 이기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의미가 이 안에 더욱더 담겨 있습니다. 애들이 어릴 때 아빠가 아이들과 함께 뭐 레슬링이나 씨름을 하죠. 사실은 누가 이길지는 뻔합니다. 아빠가 그 작고 어린 애한테 어떻게 지겠습니까? 아빠 중에 그 힘없고 어린 애를 확 눕혀놓고는 내가 이겼다 이런 아빠는 없을 겁니다. 보통 다 어떻게 하죠? 아이에게 져주죠. 어떻게 져줍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애를 써서 일부러 져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겼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이가 자신만만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생애를 붙들고 계시는데 야곱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붙드는 것 아니면 너는 너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애를 써서 야곱을 높여줌으로 인하여서 이 야곱이 이 같은 사실을 투영해내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약탈하는 자,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곱은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유익을 삼아야 자기의 삶이 부유해질 것이라고 믿은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을 속여서 얻어내는 것들이 자기의 생애를 편안하게 해줄 근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책임지는 인생이고 그것으로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야곱을 찾아오셔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이미 그의 생애에 간섭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배워서야 비로소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야곱의 삶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다고 해서 그 즉시 모든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불리한 것들은 여전히 불리한 가운데 있고 불안하여서 괴로운 것들은 여전히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또 해결되지 않는 일들로 인하여서 여전히 마음 아파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야곱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겉의 모습은 바뀌지 않는다 해여도 그 속이 변하면 그의 생애는 달라진 것입니다. 이렇게 부른 자녀의 삶에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위에서 나 자신을 확인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대단히 힘겹고 어려운 삶의 길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예들은 사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역대하 25장에 보면 아마샤가 에돔 왕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늘 그렇듯이 누가 더 수적으로 우위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그 전쟁의 승패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나와 전쟁하고자 하는 사람이 10만 명이 온다면 나는 그 갑절이 되는 20만 명이 있으면 내가 이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늠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아마샤는 자기의 군대를 모으고 이곳으로 부족할까 하여 북이스라엘에 돈을 주고 용병을 사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이 같은 아마샤의 행위를 질책합니다. 그 질책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세우신 왕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한 그 불신앙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마샤 왕은 마음 한구석에 미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더 있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은 능히 이기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능히 지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왕이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후히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전합니다. 아마샤 왕이 다행히도 이 말에 담력을 얻어서 용병들을 돌려보내고 전쟁에 참여하여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죠. 에돔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이긴 이 아마샤 왕이 에돔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데려다가 자기의 신으로 삼고 섬기게 됩니다. 전쟁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했던 말에 힘을 얻고 자신감을 얻어서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마땅한 반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구나라고 하는 당연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아마샤는 오히려 적들이 섬겼던 우상을 데려와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지독한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이 말을 듣게 합니다. 자기 백성을 왕의 손에서 구하지 못한 우상을 그렇다면 세상적으로 본다면 능력이 없는 자기 백성을 지키지 못하는 모자란 신인데 왜 이 신을 데려다가 당신이 섬기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경로에 찬 심판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죠. 그 입을 그쳐라. 듣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역대하 25장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아마샤 왕은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하는 결국은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다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야 할 것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증한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서 그 땅에서 쫓겨났다, 진멸당하였다 하는 것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통치 아래 거하여 이 땅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시는 그 행위들을 우리가 쫓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듯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역사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절대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위협하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공포를 조장하여서 자기 백성에게 위력을 행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들의 필요와 소원과 기대를 다 채워주십니다. 목이 마르다 할 때에는 그 바위를 쪼개어 물을 흘러내어 마시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내려주어 먹게 하십니다.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할 때에는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쟁으로 삼으시고 승리하셔서 그 승리의 기쁨들을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내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하나님을 대체할 것이 있는가를 찾는 데 몰두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붙들라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받고 있는 책임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지위와 그 책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서서 살아내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여받고 있는 책임입니다. 아버지 밑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겁박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나 밥 안 먹어 이런 걸로 하고 조금 나이가 크면 나 집 나갈 거야 이런 걸로 이제 부모를 겁박합니다. 저도 이제 아들 둘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 애들이 어렸을 때 제가 미리 강하게 찔러 넣어서 나중에 커서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해야지 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아이들이 이 밥 안 먹어와 나 집 나갈 거야 중간쯤 있는 나이 때에 제가 미리 해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너희가 커서 부모와 의견 충돌이 되어서 화가 나는 때가 있을 텐데 그때는 가방을 싸가지고 집을 나가라. 제가 이제 미리 선수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왜 집을 나가요? 안 나갈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애들이 컸고 또 생각했던 대로 이렇게 의견이 달라서 크게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훨씬 입에 붙는 단어가 있는데 쓰지는 못하겠고 이 녀석들이 정말 가방을 싸가지고 집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도 됐지만 일단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더니 한 3, 4시간쯤 뒤에 슬며시 들어오더니 지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갈 데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들어왔죠. 그런데 이때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들어온 애한테 부모님이 기세등등하게 나가더니 왜 들어와? 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이는 화가 나서 나갔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그래도 자존심 상하지만 그것을 접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놔둬야죠. 더 몰면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놔뒀습니다. 놔두고 애들 엄마한테 맛있는 반찬도 만들고 고기도 구워라 이렇게 해서 저녁을 잘 준비하고 그리고 밥 먹을 시간이 되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와서 밥 먹어라 이야기하고 같이 밥을 먹고 또 밥 먹는 중간에 부딪혔던 일들을 다시 꺼내지 않고 식사 다 한 다음에 그 아이 생각과 의견에서 부모가 조금 양보할 수 있는 만큼 조금 양보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일을 잘 마무리하고 넘어갔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여러 번 있었고 많이 부딪혔습니다. 그때마다 밀고 땡기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보여주는 그 중심에는 부모가 자녀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 널 위하고 있다는 것, 이런 사인들을 여러 가지로 많이 보여줬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부딪히고 뭐 하는 중에도 부모님이 자기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 밑에서 수없이 많은 잔소리를 듣고 또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부모 아래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고 있다는 것만큼 이 자녀에게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을 되돌려서 그들의 삶의 모양들을 이렇게 단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해 보면, 그들은 늘 불신, 배반, 배신, 불순종,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밖에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 자리를 계속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고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사실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신명기 26장 19절에서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신명기 2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토지에서 얻은 소산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는 규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26장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 들어가서 너가 거기서 거주하면서 얻었을 때에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두었을 때에,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고 해서 얻은 모든 수확들이 결국엔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신 것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례로 주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주었으니 너희는 믿음의 고백과 내용을 가지고 그 안에 마음을 담아 주신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감사의 고백을 가지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은 특별합니다. 애굽에서의 고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과 또 이 가나안 땅에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고백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어떻게 보면 여기가 믿음이죠. 이 믿음 있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는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그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이 새로운 축복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복은 언약 안에 있을 때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순종해 나갈 때에 이 복이 유효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과 은혜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수히 경험하지만 우리 또한 연약하고 무지해서 힘겹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 그 자리를 외면하거나 회피하고 싶어서 바로바로 생각해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무엇이라도 내가 붙잡겠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나 방법이나 뭐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 그거 붙들 거야 라고 하는 마음들이 자꾸 우리 안에서 시험적인 것으로 우리 안에 솟아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힘겨운 어려운 자리에서 보편적인 욕망으로 드러나는 그 시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완전함을 드러내 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완전하라는 말씀은 히브리어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온전한, 흠이 없는 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하는 것은 너가 완전해야 하나님이 널 받아주실 것이다. 너가 완전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고백과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야 한다는 고백을 가진 자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도 봤었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은 의미,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언약의 후사에 약속을 받았지만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가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다 놓고 보더라도 이제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에는 전혀 희망이 없는 그러한 자리까지 내몰려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조건에 있습니다. 사라는 이제 육신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이 낳는다는 것 그 자체가 불가능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리이죠. 그러나 그 포기할 수 없는 자리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내가 약속한 것을 다 이루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브라함이 요구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그러한 조건과 형편 속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닌 혹은 하나님을 대체할 그 무엇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난 이 해결만 받으면 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에서 무엇을 하실까, 하나님이 여기에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 불필요하고 두려운 그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시는 선하신 목적과 의도는 무엇인가에 더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고 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 자신을 세우는 모습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 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실패를 통하여서 나라가 망하고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다 끝난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용서한 자기 백성을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을 하나도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지켜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받아내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닌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동일하게 우리가 받고 있는 복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이야기를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어디 있느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하는, 가고 있는 그 자리가 어디인 것을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중간에 멈춰서는 자리도 아니고, 중간에 절망하는 자리도 아니고, 주저앉아 끝나는 자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복되고 풍성하고 부요하고 넉넉한 자리로 끌고 가십니다. 끌고 가시는 모든 여정이나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나 이 모든 자리가 우리에겐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밑에 있을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들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대신할 그 무엇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복된 자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살게 하시는 날들을 은혜로 고백하고, 또 이 고백된 은혜를 가지고 내일을 또 은혜로 살아내면 이 하루하루가 모여서 나 자신을 견고한 믿음 있는 자리에 세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의 생애 속에서 하십니다. 이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내리라라고 하는 귀한 다짐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이 겉으로 볼 때에는 불행과 괴로움과 시련과 고통과 환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불리하고 두려운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면 우리는 그 두렵고 불리한 자리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겠습니다. 두렵고 어려운 자리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주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또 주를 향한 믿음 있는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복되고 부여하며 풍성하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리라는 귀한 믿음의 다짐들이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